오늘은 지난 시간 구약성경 요약에 이어서 신약성경 전체를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신약성경 전체 요약은 건너뛰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 전체를 한 시간 안에 압축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 안에 요약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제가 열 강좌로 여기 새신자 반은 열 강좌로 해서 마치려고 그러니까 갈 길은 먼데 또 신약성경 전체 줄거리 요약으로 많은 시간을 또 이렇게 보낼 수가 없어서 고민했는데. 그래도 신약성경 전체를 어떻게 보면은 수박 겉핥기식으로라도 간단하게 한번 전체를 훑고 지나가야 주님을 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형제 자매들이 신약성경을 읽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겠다 생각을 바꿔먹고 오늘 한번 한 시간 안에 신약성경 전체를 한번 요약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신약성경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각 책당 전체적인 그 내용도 다루고 주제도 다루고 조금 그 내용을 조금 깊이 있게 다루려면은 그 개요에 대해서 각 책의 개요에 대해서 한 두세 시간을 할당해서 다뤄야 조금 그래도 아웃라인을 좀 다룰 수 있는데 그 세월은 좀 됐습니다만은 유튜브 보시면은 제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그 각 책에 대한 개요를 강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그 신약성경 전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리고 각 책의 개요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신약성경에 특별히 관심이 가는 성경을 유튜브에서 그 개요를 들으시면은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더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약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냐면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성경의 처음에 그 네 책을 복음서라고 그럽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이 처음에 네 책을 이렇게 복음서라고 그렇게 칭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해서 역사서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약성경 전체는 그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교회에 보내는 이제 교회가 여기저기 많은 곳에 세워졌거든요. 그런 소아시아 지역, 유럽 이런 데 세워진 그런 그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들이 그 사도행전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신약의 책들이 서신서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편지를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바울 사도가 쓰셨으면 이제 바울 서신서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편지를 제일 많이 쓰셨어요. 바울 사도께서 쓰신 편지가 서신서가 13권 정도 됩니다. 13권.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쓰신 서신, 그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야고보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께서 쓰신 편지가 야고보서 그럽니다. 그리고 저자를 모르는 그 사람이 쓴 그 서신인데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교회 전통적으로는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쓴 그런 서신인데 저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께서 쓰신 요한서신, 요한서신이 있고 또 유다서가 있고 그리고 성경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요한계시록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쓴 서신인데, 그 편지의 성격이 묵시적인 성격이 강해서 요한계시록,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은 따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또는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요한 계시록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사도 요한께서 쓴 편지입니다. 편지. 대략 이렇게 신약성경 27권을 그냥 대충 구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 신약성경 네 책이 그 사복음서인데, 사복음서는 무엇을 다루냐면은, 사복음서를 보면 전부 예수님 이야기가 많죠.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지상생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셨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을 받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얘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죽으심을 통해서 마치신 얘기,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그 모든 복음서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또 성천 복음서의 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한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그것을 뺀 복음서들도 있습니다. 이제 강조점에 따라서 예수님의 성천을 넣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얘기도 사복음서 보면은 두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나오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것도 각 책의 주제, 각 책의 강조점에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사복음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에 땅에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다가 강조를 두고 얘기를 이야기를 펼쳐 나가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근데 이제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펼쳐 나가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이해할 때, 그 구약 성경 이야기, 우리가 앞 시간까지 구약 성경 이야기를 요약했지 않습니까? 그 구약 성경 이야기를 빼버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약의 역사, 구약 이야기를 빼버리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오신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냥 갑자기 오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약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배경으로 깔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스라엘 이야기의 완성, 이스라엘 역사의 완성, 이스라엘 이야기와 이스라엘 역사의 절정, 클라이막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또더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더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나라를 경영하신 그 이야기의 절정, 이런 구약 이야기의 모든 구약 이야기를 끝맺고 그리고 완성시키는 그런 얘기가 그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모든 이야기와 구약의 모든 언약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이스라엘 그 조상들의 모든 이야기, 올라가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 더 올라가면은 창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모든 그런 역사를 그처럼 완성하고 절정에 도달시키고 끝마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오심 이전의 그런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냐면은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특별히 다윗 왕조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성하지를 못했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는데 다윗 후손 왕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떤 나라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왕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윗 왕조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다윗 후손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예요. 구약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의미로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의 후손들에게 위탁된 나라예요. 그런데 다윗 왕과 다윗 후손 왕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해서 그 나라가 망했다 그 말입니다. 그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언약을 파괴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새로운 하나님께서 다윗 왕 하나님이 새로운 다윗 왕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새로운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는 망해버린 다윗 왕조가 망해버렸다 그랬죠. 이시 조선 왕조가 망한 것처럼 망해버린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복원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이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 나아가서 열국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심판과 아울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회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왔다겠죠. 1차, 2차, 3차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왔고,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지었고, 제2성전을 지었다겠죠. 스룹바벨 성전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제2 성전, 솔로몬 성전을 불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인데 불타서 없어져 버렸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어서 두 번째 성전, 그래서 제2 성전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스룹바벨의 지도로 지어졌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스룹바벨 그들이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지음으로 이스라엘이 일단은 이스라엘이 형식적으로나마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점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돼서 돌아왔어도 다윗 왕조가 회복된 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복원된 거 아니죠.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이 없다 그 말입니다. 바벨론한테 망한 뒤로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이 이스라엘 중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새로운 다윗 왕을 주실 것이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윗 왕조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어도 여전히 무엇을 소망하며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다윗 왕,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그랬죠.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당연히 기다리겠죠. 메시아가 오시면은 다윗 왕조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고 열국이 구원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대로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서 이제 누가 등장하시겠어요? 이런 배경 가운데서 이런 구원 역사적인 배경, 이런 구원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신지 알겠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의 새로운 다윗 왕. 다윗의 후손이니까, 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새로운 다윗 왕이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원 역사적 배경을 빼불면은 그냥 예수님께서, 아, 지옥 갈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피상적인 그런 복음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구약의 역사적인 배경을 깔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지옥 갈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오신 것으로 이렇게밖에 안 돼요. 지옥 갈 죄인들, 개개인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보내시려고 오신 것이죠. 복음이 이렇게 개인 구원론 쪽으로 좁아져 버려요. 좁아지고 협소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사라지면 예수님께서 지옥 갈 죄인들을 천국으로 보내기 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 버리면은 어떤 이야기가 사라져 버리냐면 배경에서 이스라엘이 배경에서 사라져 버려요. 이스라엘 이야기가 이스라엘 구약 이야기가 사라져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구약과 연결이 안돼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버리면은 구약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단절돼 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은 느닷없이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돼 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은 이전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해 오셨고 하나님은 이전부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시고 역사를 경영해 오셨지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많은 종들을 보냈고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거든요. 이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종들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종들을 계속 보내시면 될 건데 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종들을 보냈는데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나요?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했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장의 1절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통해서 말씀하신 계시하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그는 모든 것의 완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심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개인 구원론적으로 접근하면은 개인 구원론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더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서 경영하신 이야기를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모든 이야기를 배경으로 깔고 예수님 이야기를 펼치면은 예수님 이야기가 역사의 완성으로 등장한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이 우주적인 의미로 커져요. 그리고 개인 구원은 이 안에 당연히 포함되지요. 성경은 개인 구원에 대한 그런 좁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만물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그 왕국을 경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와 사망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시고 싸우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완성하시고 역사를 그 목표에 도달시키는가,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성경은 하늘과 땅으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하늘과 땅 우주지요. 성경 제일 마지막 계시록 끝부분에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천지 창조, 우주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로 시작해서 우주 창조로 시작해서 새로운 우주 창조로 끝나요. 하나님의 우주 경영을 말씀하지 단순히 개인 구원을 말씀하는 게 아니다. 성경을 굉장히 개인 구원으로 풀면은 성경을 굉장히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이신데 성경의 중심을 인간적인 차원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소위 그냥 틀린 얘기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하자면은 우리 인간에게서는 우리 개인의 구원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 내가 죽으면 뭣도 필요 없고 뭣도 필요 없고 보니까 나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굉장히 인간의 구원이니까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초점이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를 하나님이 완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에 사람은 거기에 파트너로 있어요. 그런 의미로 이제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빼불고 인간의 구원, 인간을 중심으로 돌리는 것은 어떤 의미로 성경의 중심을 뒤엎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많이, 더 심하게 말하면 그게 성경을 곡해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 점들을 좀 신경 쓰시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방금 오신 것처럼 뭐 하러 오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개개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개인 구원이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구약을 배경으로 깔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구약 역사의 연장선상으로 놓으면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다윗 왕조를 어쩌겠습니까? 다윗 왕조를 복원하시기 위해서. 다윗 왕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회복되고 다윗 왕조가 복원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길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통치하심으로 그분이 새로운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이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통치하심으로 다윗 왕조가 영원해요. 다윗 왕조가 영원하죠. 다윗 왕조가 회복됐고 다시는 다윗 왕조가 무너지지 않아요. 이런 다윗 왕조의 회복, 다윗 왕조의 복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냄을 통해서, 그래서 메시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다윗 왕조의 회복과 다윗 왕조의 복원,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이 다윗 왕을 통한 새로운 다윗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열방의 구원, 이것을 말하는 게 성경인데 특별히 복음서가 그 얘기를 한다. 자, 복음서 얘기 초점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서는 강조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다윗 왕조 회복과 복원의 강조가 있다. 그 다윗 왕조 회복 복원이 곧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 다른 말로는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해서 통치하니까 메시아 왕국이죠. 메시아 나라, 메시아 왕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니까 메시아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죠. 메시아 왕국, 메시아 나라. 그걸 말하는 게 바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자,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가 영원한 왕으로서 영원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복음서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의 의미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하신다. 메시아가 다스리신다. 메시아의 통치, 이것이 곧 구원이에요. 메시아의 통치, 메시아의 다스림. 이것이 곧 구원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 어쩝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은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손댈 수 없어요. 다윗의 통치가 이스라엘의 영광이며 이스라엘의 자랑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그것처럼 이제는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새로운 다윗왕,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해서 취임해서 통치하신데 이것이 복음인데 이 왕의 통치를 받으면은 이 왕의 백성이 되면은 권세 있는 영광스러운 그 왕의 백성, 권세 있는 백성이 된다. 죽음이 손댈 수 없는 영광스러운 백성이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게 복음서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제가 뭉뚱그려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의 주제도 강조점이 틀려요. 마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복음서고 마가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로마 고위 관료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각 복음서의 주제하고 강조점은 다른데 그것은 제가 이전에 강론한 복음서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강조가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나라의 강조가 있기보다는 메시아 나라의 생명, 메시아 나라의 백성이 되고 메시아 나라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영생의 강조가 있어요. 영생, 생명으로 요한복음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거의 안 나오고 하나님 나라, 메시아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메시아 나라에 들어감, 그것이 얼만큼 영광스럽고 얼만큼 부요한지 그것을 영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생의 복음, 생명의 복음.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게 영생의 복음, 생명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영생의 강조를 많이 둡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강조를 두고 개진을 많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보내셔서 제자들과 교회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과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도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땅끝까지 확대되며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지 이것을 말씀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너무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들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서인데요.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께서 쓰신 13개의 서신서들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서신서를, 편지를 교회에 써서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처해 있는 이런저런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교회를, 사도 바울께서 복음으로 그들을 경고케 하고 온전케 해서 교회를 굳게 세우려고, 하여튼 교회를 굳게 세우고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쓴 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여튼 쓴 서신들이 바울 서신들이고 성경의 다른 모든 서신들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의해서 로마서가 나오는데 로마서는 로마 제국의 수도에 위치한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면 사도께서 이 편지를 왜 쓰셨느냐 보면은 로마서 처음과 끝부분에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쓰는 목적이 나와요. 사도 바울께서 로마 제국 동쪽 지역, 동반부, 예루살렘부터 일일이공까지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께서 로마 제국 동반부에, 동반부, 로마 제국을 보시면은 동쪽이면은 아시겠죠? 로마 제국 오른쪽이죠. 지도를 보면은 오른쪽이 로마 제국 동반부거든요. 동반부. 소아시아 지역으로 해서 유럽으로 해서 소아시아 쪽으로 해서 오리엔트 지역이 되겠죠. 로마 제국 동반부에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더 복음을 증거할 것이 없어요. 일할 것이 없다고 말씀해요. 내가 복음을 로마 제국 지역 동반부에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해서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것이 없어요. 로마 제국 동쪽 지역에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선교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이제 어디 쪽에다가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계획을 잡고 계시겠어요? 당연히 이제는 로마 제국 서쪽 지역, 로마 제국 서반부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려고 하는 선교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로마 제국 끝이 어디냐면은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 끝인 스페인까지 사도께서 복음을 증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사도께서 선교 계획을 말씀하시고 로마 교회에게 자, 로마 제국 동쪽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때 안디옥 교회가 수고를 다 했다. 안디옥 교회가 수고를 많이 했어요. 자, 이제는 로마 제국 서쪽 지역에 내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후원하고 너희들이 나를 그처럼 지지해서 후원하고 나를 도와서 내가 로마 제국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동참하고 협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 제국 서쪽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로마 교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로마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로마 제국 서쪽 지역에 전진기지가 될수 있도록 사도께서 로마 교회를 복음으로 그들을 굳세게 하고 경고케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주제가 복음입니다. 처음부터 복음이란 말이 등장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자세히 아주 설명해서 로마 교회를 복음으로 굳세게 하고 경고케 해서 로마 제국 서쪽 지역에 사도 바울의 그처럼 선교사에게 전진기지로 로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처럼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제일 긴게 로마서죠. 왜 그런지 알겠죠? 왜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제일 길게 썼을까?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죠? 또 생각해 볼 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께서 로마 제국 서쪽에 복음을 증거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일에서 중대한 역할을 해줘야 될 교회가 누구예요? 로마 교회예요. 로마 제국 동쪽 지역 사역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는데 서쪽 지역에서는 로마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 주길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로마 교회가 중요합니다. 또 로마 제국의 수도에 위치했잖아요. 로마 제국의 중심에 위치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특별히 로마 교회에는 복음을 아주 자세히 길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 교회를 얻고자 함이에요. 로마 교회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서 다음에는 이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순서대로 강론한 것보다는 이제 그 다음에는 신약성경 순서대로 한 것보다는 사도 바울께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우신 그런 교회 순서를 따라서 이야기한 게더 편할 거예요. 자, 사도 바울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세운 최초의 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 교회예요. 그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 서입니다. 그럼 이제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는데 왜 보냈냐면은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로마 옥중에 갇혔어요. 로마 옥중에 갇혀서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을 알고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해서 빌립보 교회 사자인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에게 헌금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가 보낸 헌금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보낸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다.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헌금을 내가 잘 받았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감사도 표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 옥에 갇혔는데도 내가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복음을 주님의 용사로서 어떻게 옥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로서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옥에 갇혔지만 어떻게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는지 그런 것을 빌립보 교회에 알려요.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께서 옥에 갇힌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큼 사기가 져야 됐겠어요? 사도 바울께서 사기가 져야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더 힘있게 되고 더 사기가 굳세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복음이 어떻게 옥중에서도 승리하고 있는지 사도께서 어떻게 주님의 충성된 군사로서 싸우고 있는지 그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전투와 빌립교회의 봉사를 격려하고 독려하는 서신이 빌립보서예요. 아시겠죠? 잊지 말고 읽으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최초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그 빌립보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그다음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다음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도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대인들의 박해로 그처럼 이제 데살로니가로 내려왔는데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왔어요. 데살로니가까지 사도 바울을 쫓아왔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에서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가 이제 베레아 그다음 내려가서 세운 교회가 베레아 교회거든요.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로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고 세워진 지 얼마 안된 교회, 어떻게 보면 신생교회예요. 이 얼마 안된 교회를 두고 사도께서 떠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도께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편치를 않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염려가 가득해요. 아,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도께서 떠나왔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떠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도께서 실라와 이제 디모데를 보내셔서 소식을 알아오라고 하시죠. 나중에 소식을 듣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은 지 교회로 탄생한 지 얼마 안된 교회인데 아주 복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고난 중도 잘 견디고 그러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사도 바울께서 얼마큼 위로받고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보낸 디모데하고 실라로부터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대한 칭찬이 가득해요. 얼마 안된 교회가 너무 복음을 따라서 잘 싸우고 있고 고난도 잘 견디고 있고 복음을 따라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기쁨이 넘치고 그럽니다.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 격려가 넘치고 칭찬이 넘쳐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의 믿음과 사랑을 처음부터 아주 칭찬합니다. 칭찬하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시죠. 그리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 죽은 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죽은 자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야,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에 대한 은유법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우리보다 먼저 잠자는 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부활할 것이다.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보다 먼저 부활이 앞서지 않으니까 우리보다 먼저 간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그걸 말씀합니다. 이걸 말씀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먼저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소위 말하면은 데살로니가에서 나오는 휴거예요. 휴거 문맥이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지 아시겠죠? 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로 주님이 재림하실 건데 우리보다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밑으로 내려와요. 데살로니가에 내려온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하늘에서 이제 혼인잔치 할 건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해서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할 것이고 우리도 그럴 것이에요. 그래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주님의 재림의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사도께서 그걸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도둑처럼 오신다고 말씀했다. 때와 시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도둑처럼 오니까 또 말하기를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고 낮에 속한 아들들이 아니냐. 주님이 도둑처럼 온다고 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빛의 아들들로서 항상 깨어 있으니까 주님이 도둑처럼 와도 너희들은 빼앗길 것이 없을 것이에요. 빛의 자녀들이니까. 또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성경을 잘못 푼 사람도 있다겠죠. 여기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니까 주님이 언제 올지 또 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 알고 주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에게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려준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내가 전화하면 그때 은밀하게 전화하면 그때 산으로 모이십시오. 지금도 이런 게 있고 제 주변에 들려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무식할까? 성경에 대해서는 문맥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자기들은 안다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서는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는데 너희는 낮에 속했으니까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둑처럼 온다고 해서 너희들이 염려할 것은 없다. 이것을 말씀할 문맥인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고 주님의 백성이니까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 다 알고 있다. 주님이 알려주신다. 이런 것으로 교회를 가르치고 또 교회를 미혹한다. 그래서, 아니,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제 주변에는 어떤 집사님, 그러니까 제가 전화하면은 그때, 조용히 오시라고. 그리고 그 전에 정리할 거 빨리빨리 정리하시라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는, 그러면 정리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정리한 것들은 또 계좌를 개설하니까 그리 보내라 그래요. 자기도 정리하셔야지. 그러면 어쨌든 자기 계좌는 열어놓으셨는 거. 아이고, 참.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얘기예요.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해한 것들이 있는데 또 데살로니가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재림이 하셨다가더라.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가더라. 이렇게 미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미혹받지 않도록. 그런 것에 미혹받아갖고 어쩌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이제 일도 안 하고 항상 교회에 짐만 되는 사람이 있어. 왜냐면은, 야, 며칠 있으면은, 아니, 이미 주님이 오셔버렸는데 세상 끝날이 왔죠. 또 다른 말로 여러분 한 것처럼 전화를 해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일하겠어요? 일안 하겠어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뭔 일을 해요? 그래서 일안 하고 맨 교회에 짐만 대고 그런다. 이런 거짓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 때문에 미혹된 그런 것에 데살로니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거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그들이 온전히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쓴 편지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아시겠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내용 대충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파한 뒤로 남쪽으로 좀더 내려와서 세운 교회가 그 베레아 교회고 그 다음에 더 아래쪽으로 제일 남단에 위치한 교회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그리스 최남단이에요. 고린도 지역이 지도를 보시면은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께서 1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문제,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것에 대해 사도 바울께서 답하기 위해서 쓰신 내용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뭔가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보면은 완전히 교만해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아주 오만하고 교만하고, 나는 무슨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이렇게, 나는 그렇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한 것은 뭡니까? 실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을 자랑함을 통해서 은근히 누구를 높이는 것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자랑하고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돼 버렸어요. 오만해진 교회가 됐고 그래서 바울파, 베드로파 하고. 아볼로파하고 심지어는 어떤 분 나는 그리스도파 하니까 여기서 그리스도파는 뭐겠어요? 한수더뜬 것이죠. 바울을 따르고 베드로를 따른 사람보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한수 더 높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파도 여기서 파벌을 지은 것이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따르는 그런 제자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는데 이 음행을 범상하게 알고 음행한 자를 징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뭐냐? 형제 자매가 서로 고소해 버려요.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끼리 서로 하여튼 돈을 빌려줬는지 이런저런 뭐 이해관계가 발생했는데 이해관계 때문에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당연히 편지를 쓰셨죠. 그리고 이 고린도교회 문제가 고린도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란 걸알수 있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뉴스 보면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 보면은 목사님 목사 무슨 고수하고 교인들이 뭐 고수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가지고 교회가 세상 법정에서 시끌벅적하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죠.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요. 사도께서 말씀하시죠. 야, 참으로 너희들끼리 교회 안에서 너희들끼리 옳고 그름을 판결해 줄 그런 사람이 없어. 세상에 교회가 천사도 분별하고 천사도 재판할 것인데 세상 법정에다가 교회 문제를 가지고 와서 재판하냐. 호되게 책망하시거든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회 명예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로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에 있는 이런 일들을 교회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손해를 보면 돼요. 그냥. 아버지 유산 때문에 아버지가 남긴 유산 상속 때문에 형제들끼리 재산 다툼 그런 유산 다툼으로 세상 법정에 소개가 되잖아요. 세상 법정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어쩝니까? 그 집안은 너무 부끄럽죠. 아마 아버지가 죽어서도 눈은 못 감을 것이요. 그리고 그 재산 때문에 형제고 가정이고 다 깨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아버지가 재산을 어쩌겠습니까? 실은 유산으로 안 남겼을 것이에요. 요돈 때문에 형제 간에 우애도 없고 파괴될 것 같으면 이 돈을 아버지가 뭐 하려고 벌었겠어요? 가족을 위해서 벌었지. 그돈다 태워서 없애버릴 것이에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 우애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버지가 죽어서도 눈을 못 감겠죠.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교회가 그런데 그런 재산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교회 안에 싸움이 있을 때, 그런 다툼이 있을 때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형제, 그런 거 차라리 지식을 져야 돼요. 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그런 것을 포기해서 교회의 명예를 지켜야 돼요.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명예 때문에. 아무튼, 고린도전서가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는데, 그런 문제를 사도 바울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교회가 질문한 거, 결혼한 뒤로 여자를 가까이 해야 안 해야 더 거룩합니까? 가까이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점들. 관연한 딸을 결혼시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재혼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혼은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저런 질문들. 그 질문이 7장부터 사도 바울에게 질문해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 질문하고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은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이런저런 질문들. 그것이 7장 이후로 고린도교회가 질문한 그 답한 문제가 그 고린도 서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그리고 고린도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고린도교회를 방문했는데 고린도교회 문제 해결 안 됐어요. 그리고 고린도교회를 방문해서 사도가 권면했는데 고린도교회가 사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교회 방문해갖고 창피를 원 없이 당하고 그냥 돌아오십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도 대단하세요.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시거든요.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발휘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혼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 교회에서 창피를 다당하시면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고린도교회를 바로 징계하지 않으셔요. 그리고는 돌아오시고 나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교회에 다시 엄한 편지를 씁니다, 이제는. 아주 엄한 편지를 써요. 눈물의 편지라고도 하고 엄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쓴 엄한 편지는 분실되고 없습니다. 성경에, 신약성경에 안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르겠는데, 엄한 편지 우리는 궁금은 한데, 사도께서 쓴 엄한 편지는 없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사도 바울이 쓰신 엄한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음행한 자도 징계하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사도 바울이 그 하신 권면과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사도 바울께로 고린도 교회가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들이, 사도 바울께서 엄한 편지를 썼으니까, 그리고 엄한 편지를 듣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쩌겠어요? 사도 바울께서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사랑을 다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죠.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항상 자기가 사도직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도직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어떻게 사도직을 수행하고 이제까지 해왔는지 그런 걸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헌금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 아주 진작부터 헌금했다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해 놨는데, 오래도록 예루살렘 교회라는 헌금을 마무리를 못 지었어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자랑을 다 해놨는데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마무리 질지 못해 사도께서 그냥 창피를 또 원없이 당하게 생겼는데, 또 이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께서 너희가 약속하고 너희가 작정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헌금을 완성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아직도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거짓 사도들, 그들에 대해서 사도께서 강하게, 내가 다시 가면은 용서 안할 것이다, 이래요. 이번에 가면은 회개 안한 자들을 용서 안 하고 매를 들 것이에요. 사도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끝맺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는 뭐냐면은, 에베소서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와 같은 그 에베소에 위치한 교회. 그 교회에 쓴 편지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와 같으니까.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와 같은 에베소 지역에 위치한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 그 우주적인 경륜을 사도께서 교회에게 알려서 하나님의 경륜을 봉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교회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받아서 천사들을 숭배하고, 그리고 율법의 지혜를 따르고 그래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신데 이분이 만물의 머리시다. 그러니까 천사를 붙들지 말고 천사를 숭배하지 말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함께 높아졌기 때문에 교회는 천사를 숭배할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여가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알므로 지혜로 듣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총명해지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지 지식이 넘치게 될 것이에요. 그러지 그들이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모세 율법을 알므로 그들이 지혜롭고 지식과 명철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므로 모든 헛된 지식들, 세상의 모든 철학, 모든 지식들, 그런 것들을 분별해낼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그래서 온전케 되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예요.